배운 거야. 소액 주식,
네.
개미들, 불개미들.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아.
오늘 뭔가 재밌습니다.
절대로.
이야기 계속 쭉 가시죠.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변화하는 그좀 가장 단적인 예가 아닌가요? 불개미.
지금 얘가 돌아가는 거야?
네.
그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 보면 거액 자산가들도 꽤 많이 있어요. 거액 자산가들도 많이 있고, 근데 소액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고성 메시지 이런 것도 내긴 했습니다만, 보니까 은행에서 예적금 해지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네,
증가하고 있고,
엄청 많이.
예, 그다음에 보험도 장기 보험 해약, 그다음에 이제 뭐그 보험 약관 대출, 은행의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이것만 합쳐도 이게 최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난 것만 해도, 이것만 합쳐도 3월달까지만 봐도, 3월달만 봐도 이것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들어오는, 자기 돈도 있지만 빌려서 들어오는 돈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소액으로 아마 대부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학이라는 걸 붙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불개미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학개미 실패했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이 많이 다르죠. 예전에 이 주식시장에 막그 거품 있고 이럴 때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가던 그 양태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겪어봤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들어왔을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20, 30대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액의 투자자는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차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만, 물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험사 약관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일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 가고 있고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증권사에서 무슨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수를 뭐 신용을 쓴다거나 이런 식의 대출이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 약관 대출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뭔가 좀 안정적인 게
그렇죠.
있고 그거는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무리한 레버리지만 아니면 견딜 수는 있어요. 견딜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낀 대출이 유지될 거냐는 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아, 이거 개인들 들어가서 또다 다치고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다 다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격리되고 거리두기하고 봉쇄되고 이런 과정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뭘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게임이겠죠. 그전에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그전에 사람들이 많이 해오던 게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게 사람들이 해오던 자기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이 다 끊기고 나니까 그럼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불행하게 살걸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행복거리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고 게임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사실 저는 나이가 50대긴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해서 저는 이제 맛집 다니거나 여행 다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 전철 타면 게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그리고 사실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블룸버그를 본다든가, 또는 어떤 뭐 여기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고 지금 뭐 환율이 어떻고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전 세계 금융 관련 뉴스들이 뭐가 나오고 있고, 야, 이게 나오면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늘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보는 것도 대부분 다 그것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저는 행복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여기서 영역을 넓혀서 생각해보고 글로벌하게 영역을 확장시켜보면 상당한 재미를 여기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그냥 나중에 우르르 떠나버리고 그럴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뭐 불게임이든 동학게임이든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이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헛된 투자를 하다가 잃지 않고 배워나가고 그 시야를 계속 넓혀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상당한 변화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체질적으로 변하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들은 돈을 잃는 시장이었죠. 네,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가는 올랐죠. 근데 이제 증권사의 고객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그 이상하죠. 이렇게 기관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개인들은 돈을 잃었어요. 이게 똑같이 차이가 완전히 반대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개인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진 금융 시장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들 투자 자금이거든요.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공모 펀드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동력이 되는 돈들이죠. 우리는 기관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 선호하는 종목들.
뭐 저기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실패를 해온 게 테마주. 이 변동성의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 주가가 막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폭락을 해도 변동성이 있으면요. 이게 익사이팅한 거죠. 굉장히 막 하루 종일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이게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행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도박하는 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40대만 돼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계단 올라갈 때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나를 긴장시키고 나에게 어떤 흥분을 시켜주는 무엇인가가 없는데
계단이라도 올라다녀야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이라도 올라야지 심장이 뛰지
그게 야 살아있네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 지금이야 워낙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ETF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러는데 이쪽의 변동성이 죽어갈 거거든요. 이제는 뭐 하루에 4, 5%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0.2, 0.3 올랐다 내렸다 이러기 시작하면 그 변동성에 끌려서 들어온 개미들이 그 변동성을 찾아서 조그마한 종목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폐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일로 들어가는 순간 100명이 들어갔으면 95명은 계좌가 탈탈 털려요. 여기는 진짜로 극소수만이 큰 돈을 벌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오 그런 일이 있다고 막 들어갔다가 잃고 그냥 뭐 30% 마이너스 50% 손절매도 못하고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까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변동성에 끌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시장을 넓혀가는 거죠. 글로벌하게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 요즘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된다던데 인도가 그 완전히 봉쇄해놓으니까 뭐 뭐래더라 6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4시간 48분 텔레비전을 시청한대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할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인도 사람들은 게임이나 주식이 아니고 텔레비전 시청. 텔레비전 시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대요. 그러고 야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산이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것도 처음 알았네요. 그죠?
160km 떨어진 산이.
예, 그런 우리가 새로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나라를 넓혀가. 근데 인도가 저기 경제가 성장하다가 저기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인도 주가는 얼마나 떨어질지 많이 떨어졌네. 반등도 얼마 안 했네. 인도를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계속 넓혀가는 거죠. 러시아? 감산합의가 이루어지면 러시아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러시아는 정부 재정의 51%가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유가가, 근데 걔네들은 정부 재정을 지금 유지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한 70달러는 돼야 된대. 그것도 브렌트 유가 기준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내가 그 나라에 꼭 여행가서 뭐 그 나라 유적지를 돌아봐야지 그 나라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그게 솔솔한 재미를 줘요. 그것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러시아를 아니야 러시아는 아직까지 아니 러시아를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러시아 ETF 살 수 있어요?
그 ETF 러시아 ETF 있어요.
있어요?
러시아 있고 뭐 어디 차고 브라질 이런 건 없더라. 근데 뭐 MSCI 그 신흥국 있고 러시아는 그 합성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의 영역을 넓히고 내가 관심을 넓히다 보면 그래 해외 계좌 열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의 계좌를 열면 거기는 와 ETF의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수천 개 ETF가 날 좀 거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늘려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거래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럼 이게 올라갈까? 아니, 여기 올라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도 물론 뭐 사람들이 저처럼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한 재미를 줘요.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산에 많이는 말고 한 10%는 주식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 더 이상 그런 거 해서 그 이름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채권 하세요, 예금만 하세요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채권 예금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다 부동산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사는 재미도 이게 솔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손주들하고도 앉아가지고 뭐 요즘 공부는 그렇죠. 잘하니 뭐 시집 장가는 어쩌려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가 거래를 해봤는데 말이야 이게 요즘 네가 볼 때는 뭐가 좋을 것 같아. 이게 그 치료제가 말이야 뭐 한국의 삼성에서 뭐 치료제를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 이게 전 세계 치료제 뭐 일본에서는 아비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말라리아 치료제가 어떻고 뭐 HIV 치료제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막 조합해서 한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손주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앉아서 밥을 안 먹겠습니까? 심지어 용돈까지 주는데. 근데 앉으면 학교는 공부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람들하고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관심의 영역을 바꿔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더 그렇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갈수록 기회가 줄어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와 거래를 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돌아가는 경제인데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전 세계 교역량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WTO는 올해만 한 12% 정도 교역량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삼성전자 많이 삽니다만 반도체도 전체 매출, 그러니까 이게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매출량으로 보면 올해 아마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저기 매출 그 양으로 보면 근데 가격을 모르니까 우리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사실 이번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우리 경제로서는. 물론 뭐 이렇게 조금씩 고령화 때문에 둔화되어 가고 있던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는 새로운 기회를 우린 찾아봐야 돼요. 전 세계, 물론 뭐 우리가 그거 하라고 다 그냥,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있도록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기회를 발견하려 그러면 거래를 해야죠. 상인의 정신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여기는 어찌 뭐가 어떻지 여기는 뭐가 어떻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간에 토론해보고 야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보고 오자 이런 식의 상인의 정신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옛날 유교식의 그런 생각으로 젊은 애들하고 뭐 대화를 할 게 아니고 세상에 열려있는 너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니?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야 너의 젊음과 나의 자본으로 한번 우리 사업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가 가져온 그러니까 주식시장, 금융시장, 뭐 경제 약간 조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모든 거는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망하진 않았거든요. 네. 공룡처럼 멸종하진 않았어요. 멸종만 안 했다고 한다면 누구한테는 기회고 누구한테는 위협입니다. 가령 저는 이번 바이러스가 이제 1918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1918년에 바이러스가 2년을 돌았어요. 그때 1918년 초에 미군들, 그때 1차 대전 미군이 참전할 때니까 미군 캠프에서 일부 돌았대요. 일부 돌았는데 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4월 여름 사이에 잠깐 진정이 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중하순부터 감기가 돌기 시작하면 다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거기다가 1차 대전이 이제 1918년 11월인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군인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그래서 1918년 1월 달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1918년 1월 달에 생겼는데 이게 이제 1918년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갑니다. 그게 1919년까지가 20년까지 가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쨌든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됐는데 지금하고 달리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이 드신 분들을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뭐 그 오히려 이 스페인 독감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 독감이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던 이 끈들이 다 두두둑 끊어지면서 유럽에 있던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농사만 짓다가 이렇게 살다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살다가 전쟁하고 뭐 이렇게 대충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 암담한 세상?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돈과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넓은 땅으로 가자.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시 유럽은 안 돼도 미국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넓은 땅으로 가자라고 돈과 사람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80년대 유명한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인가? 그 이탈리아 꼬마애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갱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배를 타고 이민을 와요. 미국 땅에 내리면 소독을 쫙 합니다. 소독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Roaring Twenties라고 부르는데 이게 질주하는 20년대. 그 위대한 개츠비도 보면 그렇죠.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건데 유럽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맨날 파티를 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돈과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거의 망하는 지경으로 갔고 그 돈과 사람이 다 미국으로 와서 미국은 1920년대 부흥을 만든 그게 1929년 대공황 때까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 그때 이 과잉이 대공황으로 박살 날 때까지 과잉을 만든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확 하고 바꾸는 계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번에 봄에만 해서 대충 진정되고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시간이 이어지고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했던 손을 탁 놔볼 맨날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기회고 누구한테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위협입니다. 가령 이제 케인스가 영국 경제학자죠. 그 1차 대전 때도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있었고 1차 대전 때도 뭐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케인즈가 1918년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케인즈가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면 영국 파운드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 롱 사고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는 그 당시 거래가 프랑스 프랑 이런 거 이제 쇼트하고 왜냐하면 그 1차 대전 이전의 질서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화는 지금 저평가됐다 다시 돌아갈 것이다. 프랑은 어차피 1차 대전 지금 파운드가 너무 저평가된 상태. 그러면 얘는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프랑은 떨어질 거니까 롱숏을 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전쟁 중에 돈을 너무 많이 나갔고 경제가 부흥하려니까 돈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낮추면 그때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를 좋게 한다고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돈은 금이에요. 금이 이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 그러면 야 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영국 파운드로 바꿔가서 예금해 놓으세요. 영국 파운드에 이자를 줍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1차 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를 위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죠. 케인즈가 거기서도 한 30%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해요. 파운드가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버린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이번 바이러스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크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